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11월 말에 교회력, 그 처치 캘린더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것이 12월의 시작이다라고 12월에 시작되면서 이것이 교회력에는 새해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에는 한 주 한 주 그 마음속에 촛불을 밝히면서 맞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을 맞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현절.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하고, 오늘이 주현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주현절 마지막을 보내고, 다음 수요일 2월 14일부터 2018년 사순절이 시작되죠.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2월 첫 주가 되었으니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린 지난 한 달 동안 작은 일의 충성이라는 교회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나눴고, 이제 부활절까지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3월, 2월 3월인데 부활절까지는 성삼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단정하고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못 살 때는 왜 이렇게 다 모습도 추스려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학창시절에 생각하면 그 연세가 드신 남자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아침에 서둘러 나오시느라 그랬는지 가끔 그 와이셔츠 단추를 잘못 채우고 수업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넥타이를 매신 것도 좀 이상하고 와이셔츠 깃이 옆으로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시지만 학생들은 다 보고 어딘가 어색해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어그러진 겁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면 쉬는 시간에 다시 딱 온전히 되어 있으시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맞추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신앙의 모양새가 구깁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은 모르는데 남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남들은 금방 눈치를 챕니다. 물론 저 본인도 뭔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굉장히 어려운 용어고 신비, 미스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려다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명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단추를 잘못 끼워서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또 그런 거 피하려고 좀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아리송한 설명이 되기도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마 무리일 겁니다. 어쩌면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일 설교에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30분 설교 시간에 다룰 주제가 아니죠. 대신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쉽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께 소개할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또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을 생각입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첫 단추를 보기 좋게 이렇게 잘 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잠갔는지 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더 많이 느끼시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일단 조금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남성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경은 남성의 권위가 컸던 시대, 남성 중심의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소위 가부장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대로 읽을 것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잘 분별해내서 우리에게 맞게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주 오래된 고대 문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통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절대로 통하지 않는 구식, 올드 패션으로 만들 가능성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과 여성을 뛰어넘는 기독교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남성이나 여성을 뛰어넘는 기독교의 아주 유니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남성이라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도 아버지인데 내가 남자니까 으쓱하실 필요 하나도 없고 권위를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여성과 남성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는 여자, 어머니의 모습도 너무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히브리어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태중에 아기를 가진 우리 어머니들이 있는데 그 아기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아기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듯이 그렇게 품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특징인데 분명히 여성,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도 손수 가죽옷을 만드셔가지고는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옷을 만들고 옷을 입혀주는 것, 어머니의 일입니다. 물론 요즘은 남자들도 다 하지만 대개 어머니의 일입니다. 여성, 어머니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을 무조건 남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야말로 어머니의 말이죠.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을 초월한 말 그대로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부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왔다, 또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요한복음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자마자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표현인 아빠, 아바로 부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독교의 표현이 생겨난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또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에서 아버지는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성의 이미지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아주 특별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긴 특별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나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거슬리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엄격해요. 일단 무섭습니다. 권위적이에요. 옛날에는 아버지와 같은 상에서 식사도 못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동격이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까지 생겼으니까 이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저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보입니다. 행여나 아버지의 말에 대꾸하면, 거역하면 그 일단 불효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엄격하고 지나치게 멀리 느껴져요. 요즘은 세월이 수상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을 학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수십 년간에 받은 상처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죠.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과도 못한 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라는 생각을 떠올리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새롭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모습까지도 파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더욱 깊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재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초월하는 성품과 사랑을 다 갖고 계시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뛰어넘는 더 높고 더 깊고 넓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체험하시고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었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화면입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 아바에서 온 것인데 아바는 아버지에 대한 친근한 표현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아빠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파파, 대디, 파서가 아니라 대디쯤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아바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잘 해석하시고 잘 받아야지 아빠, 저한테 굉장히 어색해요.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49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제 시대만 해도 아빠라는 말이 유행하지도 않았고 제가 아빠라고 부를 즈음에 저희 아버님은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분을 부르기 어려웠죠. 아버지는 늘 연세가 많으셨고 어르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늦둥이인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그때만 해도 근데 아버지 앞에서 어리광을 부린다. 우리 어르신들은 뭐 더 하셨겠죠. 정말 같은 상에서 식사도 못하셨고 언감생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빠라는 말을 만나니까 조금 어색한 겁니다.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드리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아빠라고 기도했다니 이 격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조금 성경을 좀 격조 있게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제가 안타까운 표현 중에 하나가 저 표현입니다. 그래도 그 뜻은 뭔고 하면 대디예요. 아빠가 맞습니다. 그 의미는 아빠가 맞습니다. 우리가 어색해서 그렇지 아빠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냥 어리광 부려보는 표현이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들도 뭐 권사님들 아빠라고 부르신 권사님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죠. 아버지도 아니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 좀 어색하긴 하시죠. 예, 아바 아버지 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 한번 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친근한 표현입니다. 저는 아바를 선호하지만 그래도 대디라고 하는 말 너무 좋아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는 젊은 아빠가 조금 그리웠습니다. 젊은 어머니, 젊은 아빠, 내 친구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젊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쪽을 찌고 계셨습니다. 늘 아버지는 한복을 입으시고 손을 이렇게 하고 동네를 다니셨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는 개화가 되셔서 파마하시고 월남 치마도 입으시고 다 그러셨지만 예. 물론 아버님께서 들으시면 이제 큰일 날 소리죠.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농사짓는 일을 하지 말라고 너만은 농사짓는 일을 하지 말라고 논에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들에 나가서 농사짓고 꼴을 뵐 때 저는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골에서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님께서 사랑을 정말 많이 주시고 시골이지만 가장 최고로 귀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또 무슨 부담이 있냐면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구나. 또 한 가지 부담이 뭐냐면 일찍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다들 그럽니다. 너는 빨리 결혼을 해서 효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일찍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 연세가 76이셨습니다. 또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네가 결혼만 하면 좋겠다. 그러니 손주를 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손주를 보시니까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만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92세를 사셨습니다. 아이들도 일찍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른 전에 두 아이를 다 낳았어요. 그땐 이른 편입니다. 지금도 이르죠. 아이들과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젊은 아빠가 된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제 몸에 올라타고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전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 정말로 아이들과 격이 없이 지내고 싶었거든요. 아버님께 가고 싶었는데 그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앞에 제가 갈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시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젊은 아빠가 되면서 우리 작은 애가 와 있는데 침대에 와 있고 같이 구르고 친구처럼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다음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 환갑이 되고 그러면 저는 90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른다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빠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사이에 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색하지 않고 친근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빠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동안 쭉 아빠를 부르는 것에 어색하지 않았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바라고 부르실 수 있는지요? 예전 수도원에는 아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드리는 아주 친근한 기도입니다. 어리광 기도라고 할까요? 다급할 때 달려가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드리는 기도가 아바 기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특히 아바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는, 대대로 여기는 자녀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아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어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과 격이 없이 친밀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라고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아, 이런 우리가 결심을 하고 주님께 나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으시네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지난번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고집쟁이라고 알았는데,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문제는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예수님이 그 하나님 주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앞으로 당하될 순환을 다 가리키는 것이 이 잔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친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아버님한테 나갈 때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아, 하지 말아야 되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도 아, 이런 기도해도 되나?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간격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하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습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아바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아빠입니다. 굉장히 친밀하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격식을 갖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품에서 뒹구는 모습입니다.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힘겹게 사신 분들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살다가 오늘 주님 전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격이 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르신 아바 아버지란 표현은 이 정도로 친밀한 그런 표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또 어떤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아니 찾아가서 얘기해도 마음이 여전히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외로울 때, 밀려오는 파도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나와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격식 갖추지 않고 옷마무새 갖추지 않고 와셔서 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와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입니다. 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를 부르고 이 잔을 치워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아빠 기도, 아이들 기도였다면, 그러나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성숙한 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할 때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나를 골탕 먹이는 것이라면 이 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아, 이 기도 했다가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 거라면 이 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실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확실히 신뢰할 때 바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쩌면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아니, 행여나 자기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해도,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좀 서운하게 해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손상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바로 그겁니다.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신앙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원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아들의 결심입니다. 이런 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정말 아버지의 생각을 가장 위에 올리신 효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효자와 효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기도를 저렇게 마무리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아들의 고백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길을 가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어른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어리광을 부르는 아이의 신앙부터 하나님의 뜻을 또 펼치겠다는 어른의 신앙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어른의 신앙만 좋은 것이고 아이의 신앙이 좋은 것, 그게 아니라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8편 1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드릴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나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부르는 것 같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고백입니다. 자식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들이 맨날 뭐 해달라 그러다가 엄마 사랑해,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 아이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예,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은 더 하실 거예요. 예, 저도 뭐 이제 아직도 젊은데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랑해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고 마음으로 울컥할 때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들 사시면서 자식들이 와서 뭐 사랑해 라고 하는 말 안 해도, 영어가 있잖아요. 우리 영어를 쓰니까 I love you dad, I love mom.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다 녹아내립니다. 최고의 자녀를 세상에서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똑같은 고백이 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2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알려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글쎄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막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그만큼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바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어린아이 심정으로 아뢸 수 있고요. 다음 한 주간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껏 그 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또 간구하시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길 기도하는 어른의 신앙, 성숙한 신앙도 또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오신 주의 백성들 또 사랑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과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길을 걷고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